1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에서 52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가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머리 대신 주께서 그의 지체들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땅 위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50문, 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부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은사들을 내려 부어주시며, 둘째,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나 나를 비롯한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부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갖는 그 의미와 그 유익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9문답이 가르쳐주는 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밀 까부르듯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네가 실족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보면 지상에 남겨질 자기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항상 살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이가 달라는 대로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주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얼마나 잘못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아이가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대로만 응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벌써 망가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친히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바람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유익을 성부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의 놀라운 효력을 신자들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당하는 자신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처음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가 실족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참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으로 우둔한 것을 간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사단의 정죄 또 우리 자신이 가져다주는 이 마음의 참소에 대해서 옹호하십니다. 즉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참으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이런 사단의 불화살을 친히 막아내고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신 채로 천국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닫혀 있었던 하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분이 지체들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늘로 인도해 드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역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택한 백성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효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무리로 믿는 지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천국으로 지금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은 이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고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고 49문답 세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대로 된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현재까지 앉아 계시는가? 물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높은 하늘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왕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들을 이 사람 그 왕의 우편에 앉히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요. 이 사람 나의 오른팔이다. 오른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자기의 모친 바세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우편에 있는 의자에 앉힘으로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존귀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조에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비유에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도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보좌가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으로서 인간 왕이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좌를 하늘에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편 103편 19절은 평행법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귀, 즉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늘에 보좌를 세우신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즉 물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편은 바른편이고 또 오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이 아니고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능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영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명예와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굽어 살피사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과 교회 위에 지금도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 이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실제로 하늘에 뭐 보좌가 몇 개 있고 뭐 저희 교회는 강대상에 의자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개 정도 두지요. 그래서 이 중간 의자에는 정말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고 오른편에는 성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성자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50문답이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의 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되 기록된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 하에 살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무리로 한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서 그 사랑이 바깥에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런 모습은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조그만한 움직임,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니 우리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하나까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가 바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성경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이처럼 교회와 성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타락해가는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도 주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도 그리스도의 다스림하에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비록 부조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역시도 여전히 주님의 섭리와 지배하에 있으며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모든 피조세계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교회 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만 그저 굽신굽신하는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거리를 지날 때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과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미래에 주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미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하신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곁에 있던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강림입니다. 마치 아폴로 우주선이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관해서는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뭘 해야 되는데 잔뜩 계획을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할 대로 다 해보고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죽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대충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에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요.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가지고 즉 이적을 행해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택하신 자들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때를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그날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보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또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근신할 수 있는가? 밤낮 눈을 부릅뜨고 서쪽 하늘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깨어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입니다. 제 시간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고난 가운데도 길이 참고 참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해 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 가운데서 직장 상사가 눈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눈치나 보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 자체가 깨어 근신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을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죽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아마 조금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하고 빠이빠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법을 미리 익혀야 됩니다. 죽는 법을 알아야 사는 법을 알아요. 내가 과연 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를 염두에 두면 삶도 잘 삽니다. 그런데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사는 것도 엉망이고 죽을 때도 그야말로 황급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무실 엉망으로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엉망으로 해놓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7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궁휼과 돌보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재판관이라고 심판으로 온다 이러면 그냥 물기연전 조용합니다. 기도를,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크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지나치신다면 어찌 그분을 공평하신 분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생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때도 많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오히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악자들이 벌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악이 제대로 형벌에 처해져 있지 않고 모든 선이 그에 알맞게 이 세상에서 보응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의문사 진상위원회 왜 생깁니까? 다 사건 조사하고 재판 다 했는데 뭐예요? 알고 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한 것입니다.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부 잘한 사람은 대우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신앙이 좋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아니면 신앙은 조금 나빠도 공부 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참된 심판이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일을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잘잘못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인지 염소인지 이거는 참 분별하기 힘든데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분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심판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서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던져질 불못을 주님은 지옥이라 하셨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의미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유대 관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맞아들여서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는데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시다. 그러므로 신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되게 먼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론답 제52문답에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위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으로 오시려는 이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나 나를 비롯한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인 그런 고백인지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십니다. 따라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 목적은 심판이 무서워 떠는 자기 백성들의 양심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겁내지 말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쳤는데 내가 너희를 피 흘려 주었는데 내가 다시 온다고 너희를 외면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하이델베르크 요론답 제52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우리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한 몸에 그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에 임했던,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도 해방되는 날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52문답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약한 세대에 믿음 생활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믿음과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아이들도 참 신앙 안에서 커가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거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아멘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작성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한문답 한문답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본질을 증감해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변호하시며 또 주님께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헐벗은 발가벗은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듬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심판과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 심령으로 경험케 하여주셔서 이 세속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속에 속한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경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할 그런 종말과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감히 주님을 반겨 나아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준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경성하며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무엇 하나 성령의 간섭과 말씀의 인도함 없이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현상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치와